here to attract all that investment.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민간 부문이 필요로 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명성과 법치를 갖춘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몽골은 또 공동의 지역적이고 세계적인 도전들에 대해 함께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두 나라 모두 유엔 헌장의 핵심 원칙인 주권과 영토 보전, 독립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5년 전 몽골인들은 투표소에 가서 민주주의에 투표했다며 미국은 우리의 공유된 가치를 지지하고 발전시키는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입니다. 독일 가일렌키르헨 지역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공군기지 보안 수준이 이틀째 상향 조정 상태에 있다고 기지 대변인이 23일 밝혔습니다. 기지 대변인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총 4단계로 이루어진 경계태세 중 두 번째 단계인 찰리 등급으로 전날 밤 상향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 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찰리 경계태세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거나 나토 조직이나 인력에 대한 모종의 테러 행동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정보를 받았을 때 발령됩니다. 기지 대변인은 나토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편대를 수용하고 있는 이 기지가 최소한의 인력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인근 독일군 기지의 수도 공급망에 대한 파괴 공작 가능성과 관련해 기지 보안 수준을 일시 상향 조정했었던 사건과 이번 조정은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나토는 최근 사보타주와 사이버 공격 등 러시아의 적대 활동들에 대해 경고한 바 있으며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 같은 공격이 러시아 정부기관의 활동이 활발해진 결과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와 AFP통신 등은 23일 각각 미국 관리를 인용해 설리번 보좌관이 오는 27일부터 사흘간 중국을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중국의 러시아 방위산업 지원, 타이완과 중국 간의 분쟁, 미중 간 군사회담, 인공지능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중국 방문은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와 미국의 기술 수출 통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3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을 끝나기 위해 양측이 신속히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모디 총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사태 해결의 길은 오직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면서 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측이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함께 앉아야 한다면서 인도는 평화를 향한 어떠한 노력에도 적극적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아울러 젤렌스키 대통령의 인도 방문도 초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모디 총리의 방문을 역사적이라고 환영하면서 이번 방문은 모든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매우 우호적이고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회담 뒤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과 양자무역, 지속적 군사기술 협력에 초점을 맞춘 공동성명에 합의했으며 의료, 농업, 인도적 관계, 문화 분야 등의 협력도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1991년 옛 소련으로부터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이후 처음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왔으며 지난달에는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해군은 이날 성명에서 흑해와 연한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카브카즈 항에서 전날 선박 한 척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객용 선박은 러시아가 2014년 강제 병합했던 크름반도에 연료와 무기를 전달하는 데 사용됐었다고 우크라이나 해군은 주장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의 원자력 발전소에 우크라이나군이 드론 공격을 가했다며 핵 테러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3일 금요일 뷰오의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에겐 아부하지 않을 것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인접한 중국 측 지대에 길이 나고 구조물이 들어섰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급속도로 가까워진 상황 속에서 일어난 변화라 더 주목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엘리트층 탈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당국의 통제 강화로 탈북 민수가 줄었지만 한국 정부는 젊은 층의 탈북 비중 증가 등 새로운 경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한때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1에서 25도, 최고 기온은 24에서 33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는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에겐 아부하지 않을 것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22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공직 생활 동안 내게는 단 한 명의 고객이 있었고 이는 국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신해 정당과 인종, 성별, 할머니가 사용하는 언어에 상관없이 모든 미국인을 대신해 나의 어머니와 쉽지 않은 여정을 시작한 모든 사람을 대신해 내가 함께 자란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하고 꿈을 쫓으며 서로를 돌보는 미국인을 대신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에서만 쓸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진 모든 사람을 대신해 나는 미국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한다고 밝혔습니다.
My entire career, I've only had one client, the people. I accept your nomination.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나라는 과거의 쓰라림과 냉소, 분열적 싸움을 넘어설 수 있는 소중하고 값진 기회를 얻었다며 화합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Our nation with this election has a precious, fleeting opportunity to move.
그러면서 이는 어느 한 정당이나 정파의 구성원이 아닌 미국인으로서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오늘 밤 보고 있을 것으로 안다며 나는 오늘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다고 해리스 부통령은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 해리스 부통령은 상대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안보 문제에 대한 자신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확인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I will not cozy up to tyrants and dictators like Kim Jong-un who are rooting for Trump.
나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과 같은 폭군이나 독재자에게 아부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이어 김정은 등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는 그가 아첨과 호의로 쉽게 조종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들은 트럼프가 스스로 독재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독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나는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안보와 이상을 수호하는데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이는 민주주의와 폭정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나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미국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맹 강화의 중요성도 역설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나는 우주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이 아닌 미국이 21세기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할 것이고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면 트럼프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탈퇴를 위협하고 푸틴에게 우리의 동맹을 침공하도록 부추기면서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라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 will make sure that we lead the world
into the future.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 자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5일 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침공 계획에 대해 경고하고 50개가 넘는 나라가 동원되도록 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대통령으로서 우크라이나 그리고 나토 동맹과 함께 굳건히 서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종식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옹호한다면서도 동시에 지난 10개월 동안 가자지구에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것은 참혹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해리스 부통령의 연설은 현지 시각으로 오후 9시 31분 남편인 더그 엠호프 변호사와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 부통령 러닝메이트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에 대한 감사의 인사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2009년에 작고한 자신의 어머니 시아말라 고팔란과 유년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검사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 등 공직에 진출하기 전까지의 삶을 청중들과 나눴습니다. 또한 해리스 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의료와 주택, 식료품 등 중산층의 비용 지출 절감, 사회보장제도 등에 대한 보호 문제 등을 연설문에 담았습니다. 이날 해리스 부통령의 연설은 약 37분간 진행됐습니다. 연설이 끝난 뒤에는 미국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빨간색, 하얀색 풍선 약 10만 개가 행사장을 뒤덮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함께 모든 인종과 종교, 피부색, 신념을 가진 시민을 위한 안전과 번영, 자유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분열된 미국의 정치가 하나가 돼야 한다며 화합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나는 북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냈다면서 언론은 어떻게 그와 잘 지낼 수 있냐며 내가 이런 말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건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나는 그와 잘 지낼 것이라며 그도 내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것이고 나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군사력 증강에 나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맞붙는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북 정책과 한반도 정책, 동맹 등에 대한 정책에서 확연히 구분됩니다. BOA는 다섯 차례에 걸쳐 두 후보의 한반도 관련 정책을 비교하고 차기 정부에 대한 재미 탈북민들의 기대와 재언을 전하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두 후보의 대북 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 대북 정책을 계승해 한국, 일본 등 양자 및 3자 공조를 통한 대북 확장 억제력 강화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외교 재개에 나서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지만 불확실성 또한 커 보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발표한 2024 민주당 정강에서 불법적인 미사일 역량 구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의 동맹들, 특히 한국과 함께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4년 전인 2020년 정강에 포함됐던 북한 비핵화란 장기적 목표는 이번엔 빠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새 정강 작성에 참여한 콜린 칼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 20일 한반도 비핵화는 바이든 정부의 목표로 남아있으며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그럴 것이라며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단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시급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는 없다고 본다고 부연했습니다. 민주당은 새 정강에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미한일 3국 정상회의와 한국과 함께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며 미한일 3국 협력을 강화해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칼 전 차관은 단기적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등 동맹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의 억제를 강화하는 데 있어야 한다며 바이든 해리스 정부가 이룬 주요한 진전 가운데 하나가 미한, 미일 양자관계를 비롯해 미한일 3국의 공조를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단기간에 달성할 수는 없는 만큼 차기 해리스 정부에서도 현 바이든 정부에서 확립한 미한일 3국 공조체제를 강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겁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지난달 18일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북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냈다면서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건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I got along very well North Korea Kim Jong-un. I got along very well with him. The press hated when I said that. How could you get along with him? Well, you know, it's nice to get along with somebody who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이어 내가 그들과 잘 지냄으로써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았다며 지금 북한은 다시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북한과 대화가 단절되고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이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면 나는 그와 잘 지낼 것이라며 그도 내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것이고 나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에서는 그가 재집권하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막기 위해 김정은과의 개인적 외교 재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핵화와 미사일 실험 중단을 위해 김정은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는 겁니다. 프레드 플라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은 지난 5월 워싱턴 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개인적 외교를 재개하기 위해 매우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만약 북한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개인적 외교를 재개할 것이라며 조건 없는 일방적 대화 제의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무기 지원 중단을 요구하고 북한이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한 축이 되려는 것은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플라이츠 전 실장은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미국이 외교 안보 라인의 주요 인사로 다시 기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인물입니다. 플라이츠 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협상을 재개해 적어도 가능한 한 관계를 정상화하고 긴장을 완화할 방법을 찾기를 매우 열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that President Trump will revive his personal diplomacy with North Korea if they're prepared to deal.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차석 대표는 앞서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북한을 협상에 복귀시키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이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 러시아와의 긴밀한 동맹 관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I think President Donald Trump, if he were to be re-elected, I think he'll work harder to get North Korea to come back to negotiations.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22일 BOA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해리스 행정부는 강조점과 전술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접근법을 상당 부분 채택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비핵화는 한반도와 그 너머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와 마찬가지로 미국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북한과 한반도에 실제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지침은 없다면서 공화당 정강이나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 또는 트럼프 주변 사람들이 안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통치 스타일과 기질을 고려해 볼 때 그가 당선돼 집권할 때까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며 오직 트럼프 본인만이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 조기에 직접 협상에 나설지 오랜 비핵화 원칙에 따라 협상을 할지 등은 현재로선 모두 불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북핵 동결을 대가로 대북 경제 제재 완화 등을 제공하는 거래를 추진할 구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가짜뉴스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역임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관여하는 데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차기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내 문제와 경제 문제에 더 집중할 것이라며 외교 정책 문제가 발생하면 중국, 타이완,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동에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 잘 지낼 것이라고 말했지만 재집권할 경우 미북 정상회담을 통한 미북 관계 개선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President Trump, like any incoming president, would be more focused on domestic issues and economic issues. And when foreign policy issues arose,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해리스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의 연장선상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북한의 유엔 결의와 미국법 위반에 초점을 맞춘 외교적 노력과 결합된 오랜 초당파적 대북 접근법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일 3국의 군사관계 강화뿐 아니라 북한 인권 침해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또 한국과 일본의 지속적으로 화해를 촉구함으로써 양자 및 3자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VOA가 준비한 기획 보도. 다음 시간에는 미한 동맹에 대한 두 후보의 서로 다른 정책과 협력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직인 한국계 의원들도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부 선거구는 격전지로 꼽히지만 한국계 의원들은 현재 대부분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1월 5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연방 상하원 선거에 현직 의원으로서 출마하는 한국계 인사는 4명입니다.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과 미셸 스틸 하원 의원, 민주당의 메릴린 스트링랜드 하원 의원은 모두 재선에 도전합니다. 특히 민주당의 앤디 킴 하원 의원은 한국계로서는 첫 연방 상원 의원에 도전합니다. 앤디 킴 의원은 21일 민주당 전당대회 무대에 올라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연설을 했습니다.
What I learned on January 6th is that all of us are caretakers for our great republic.
김 의원은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때 건물에 남아 묵묵히 쓰레기를 치웠던 당시를 회상하고 내가 1월 6일에 배운 건 우리가 모두 위대한 공화국의 수호자라는 것이라며 우리가 노력해야만 이 나라를 치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기 중 부패 재판에 휘말린 민주당의 밤 메넨데즈 전 상원 의원이 18년 동안 유지했던 뉴저지 연방 상원 의원직에 김 의원은 무난히 선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1972년 이후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적이 없는 곳입니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김 의원은 공화당 후보인 호텔 사업가 커티시 바쇼를 앞서고 있습니다. 1982년 매사추세츠 보스턴에서 한인 이민자 1세대 부모 아래 태어난 42세의 김 의원은 뉴저지 남부 지역에서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2018년 하원 의원에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기록한 김 의원은 정치 입문 전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지내는 등 국가안보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전문가입니다. 특히 하원 입성 후에는 한반도와 관련해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구가 매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되도록 힘쓰는 등 미한동맹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 및 양국관계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계 인사인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과 미셸 스틸 하원 의원이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재선에 도전합니다. 현재 두 의원의 선거구는 각종 지표에서 다른 격전지에 비해 공화당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 정치분석기관 쿡 폴리티컬 리포트 여론조사 결과 스틸 의원이 민주당 후보인 변호사 데릭 트랑과 맞붙는 45선거구는 현재 공화당 우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영킴 의원이 민주당 후보인 은퇴 소방관 조셉 케르와 겨루는 40선거구는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 유력으로 관측됐습니다. 한국 인천 출신으로 1975년 미국으로 이주한 영킴 의원은 에드로이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 보좌관 출신으로 현재 의회에서 한반도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특히 김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 국무북한 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하는 데 앞장서고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도 큰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국가안보를 주제로 한 본회의장 연설에선 블라디미르 푸틴, 시진핑 아야톨라, 그리고 김정은이 자유 및 민주주의의 일말의 희망을 없애기 위해 협력하면서 자유세계가 공격을 받고 있다며 억지력 강화와 동맹국과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The free world is under attack as Vladimir Putin, Xi Jinping, the Ayatollahs, and Kim Jong-un
각종 입법 활동에서 영킴 의원과 자주 협력해온 스틸의원은 서울에서 태어나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 성장했으며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지역 공화당 정치에 수년간 몸담아 탄탄한 공화당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스틸의원은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국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진전을 내기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워싱턴주 첫 한국계이자 흑인 여성 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스트릭랜드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는 워싱턴주 10선거구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유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는 정당과 관계없이 예비선거에서 득표율이 많은 두 명의 후보를 본선거에 보내는데 지난 6일 예비선거에서 스트릭랜드 의원은 54.4%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당시 예비선거에서 득표율 27.8%를 얻은 엔지니어 출신의 공화당 소속 돈 휴액과 11월 선거에서 맞붙게 됩니다. 미군인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스트릭랜드 의원은 재향군인 관련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스틸 의원은 한반도와 관련해선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각종 결의안과 함께 한반도 평화법안의 공용 발의자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인접한 중국 측 지대에 길이 나고 구조물이 들어섰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급속도로 가까워진 상황 속에서 일어난 변화라 더 주목됩니다. 함재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국경과 맞닿아 있는 중국 측 접경지대에서 큰 변화가 관측됐습니다. 플래닛랩스가 두만강변 중국 최동단 지점을 촬영한 최근 위성사진을 살펴보면 과거 숲으로 우거진 지대에 길이 만들어지고 길 중간중간엔 흙바닥으로 된 공터가 형성돼 있습니다. 길과 연결된 공터는 총 9곳으로 이 중 3곳에는 건물 혹은 구조물로 보이는 물체가 들어서 있습니다. 길은 한 지점을 출발해 같은 곳으로 되돌아오는 긴 타원형 모양이고 그 길이는 약 1.6km입니다. 변화가 관측된 이 지대는 남쪽으로 두만강과 그 너머 북한 영토를, 북쪽으로 러시아 핫산 지역을 두고 있습니다. 마치 북한과 러시아 영토 사이를 길게 찔러 들어간 모양을 하고 있는 지대인데 이번에 우주에서 보일 만큼 선명한 길과 구조물이 식별된 것입니다. 이곳에 처음 길이 난 시점은 지난해 7월입니다. 이후 6개월 넘게 공사가 계속돼 현재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이 길이 시작되는 지점에는 방천 전망대가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중국이 설치한 일종의 관광시설입니다. 과거엔 방천 전망대가 사실상 이 일대에서 최동단 지점의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북한과 러시아 국경과 더 가까운 곳까지 사람 혹은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곳에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한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선 중국이 무슨 용도로 길을 내고 그 위에 구조물을 세웠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길의 시작과 끝 지점이 방천 전망대란 점에서 관광객들이 좀 더 북러 접경 지역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낸 것일 수 있습니다. 또 길이 만들어진 지대의 북쪽과 남쪽이 각각 러시아와 북한 땅이라는 사실로 밀어본다면 국경 경비를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곳에 변화가 포착된 작년 7월은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을 강화한 시점과 맞물린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이 지점의 강 맞은편은 지난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두만강역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작년 초 북한과 러시아가 두만강역 화물 야적장에서 탄약 등을 거래했다며 화물 열차가 찍힌 위성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 일대를 오랜 기간 한반도 동해로의 진출 통로로 활용하려 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2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라진 일대는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 측 항구를 다시 활용하려는 관심 지역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Ranjin area is, you know, is all of a sudden re-emerging as an interesting area where there's a motivation.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중국 선박이 강을 통해 바다로 나가고 또 이를 통해 중국의 무역이 더 개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등 중러 사이엔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통해서만 바다로 연결되는 나라로 현재 한반도 동해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은 북한과 러시아에 의해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뱁슨 전 고문은 중국이 두만강을 통한 수로 확보를 위해 러시아와 협의를 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2021년 두만강 한 지점에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변화가 관측된 곳에선 불과 약 800m 떨어져 있어 이 둘 사이의 연관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뱁슨 전 고문은 중국이 실제로 한반도 동해 바다로 나가기 위해선 북로 사이에 연결된 철교 아래로 선박 통행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실용적이고 공학적인 질문이 될 것이라며 북한을 포함한 3국이 해법을 찾기 어렵지 않은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21일 BOE에 라진항은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3국의 효율적인 내륙 교통망과 연결될 경우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이자 글로벌 해운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에 포착된 움직임에 주목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 지역을 주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중국의 역량이나 정치적 여건상 중대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중국 군함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과 중국 내 육상 교통 인프라와의 연결이 여의치 않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이 지역에서의 변화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도 단지 탈북자를 감시하기 위한 순찰로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미국 국제개발처장이 3국의 개발협력 진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아프리카 등지에서 보건과 에너지 지원에 함께 나서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필수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만사 파워 미 국제개발처 USAID 처장은 21일 이번 주 우리는 캠프 데이비드 미 한일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우리가 이룬 진전을 기념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워 처장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USAID의 농업 회복력 이니셔티브 우크라이나에 한국과 일본이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첫 번째 국가가 한국이고 일본도 우크라이나의 농업 생산력 회복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외에도 양국은 아프리카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보건 서비스와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USAID의 농업 회복력 이니셔티브 우크라이나를 통해 러시아 침공으로 농업에 타격을 입은 우크라이나에 500만 달러 상당의 비료를 기부한 바 있습니다. 또 미한일 세 나라는 아프리카 가나에 대한 의료 지원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파워 처장은 오늘날의 글로벌 공통과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일본과 한국은 국제개발처의 굳건하고 필수적인 파트너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도 아래 일본 외무성이 긴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정상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개발정책 공조를 심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10월로 예정된 3국 간 개발정책 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0월에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고위급 개발 인도지원 정책대화가 열렸으며 차기 정책대화는 오는 2025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도 지난 17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미한일 협력에서 우리가 이룬 진전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며 이 여정은 자유롭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 비전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람 이메뉴엘 주일 미국 대사도 17일 1년 전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을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했다며 그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미래를 포용함으로써 비전과 리더십, 정치적 용기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2개월이 지난 지금 미일한 협력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함께 주도하고 협력함으로써 이 지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5일 워싱턴포스트 공동기고문에서 미국인들의 삶과 미래에 있어서 인도태평양 지역보다 더 중대한 곳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려운 역사를 가진 일본과 한국 두 나라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모이게 했고 우리 세 나라 간 전례 없는 국방, 경제협력에 박차를 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아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미한일 간 협력 수준은 그 어느 때보다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level of cooperation that we're seeing now between and among Tokyo, Seoul, and Washington greater than it's ever been. All three countries have invested considerable political capital.
이어 3국 모두 안보 분야를 비롯해 이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당한 정치적 자본을 투자해 왔으며 군과 관료 조직을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당분간은 3국 협력의 성격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엘리트층 탈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당국의 통제 강화로 탈북민 수가 줄었지만 한국 정부는 젊은 층의 탈북 비중 증가 등 새로운 경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한국 통일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새로운 탈북 동향을 짚은 통계를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일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엘리트 계층의 탈북 사례가 선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기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탈북민 관련 법 제정에 따라 지난 1997년 7월부터 탈북민 수를 집계해왔는데 이때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시점인 2011년 12월까지 14년 6개월 동안 탈북한 엘리트층은 모두 54명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김정은 위원장이 본격 집권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2년 6개월 동안엔 이보다 2.5배 많은 134명의 엘리트층이 탈북했습니다. 한국에선 이들 엘리트층 탈북민들을 단독 보호 탈북민이라고도 하는데 이들은 관련 법에 따라 국가안전 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 여부는 국가정보원장이 결정하는데 주로 북한 노동당이나 정부, 군 등을 포함해 정보기관이나 체제 보위기관 출신 인사들이 해당하며 이들의 가족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엘리트층 탈북이 증가한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엘리트층이 곧 대체로 기득권층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탈북이 증가하는 이유를 북한 체제 내구력이 그만큼 약화된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통일인권연구실장은 국가관료들의 연이은 탈출은 국가와 제도를 버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3대째 권력 세습이 이어지면서 북한 체제의 모순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피로감이 특권층에까지 퍼진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특권층을 겨냥한 당근책조차 쓰기 힘들 정도로 경제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정일 시기에는 선물정치라고 해서 김정일이 채찍과 당근을 활용했다면 김정은의 경우에는 채찍에만 의존하거든요. 자원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권층들의 불만이 많다. 군부도 상당히 생활이 어렵다고 그래요.
조선임 연구위원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계기로 본의 아니게 해외 체류가 장기화된 재외 공관원과 유학생들의 체제 염증, 외부 세상에 대한 동경, 특히 가족을 동반한 외교관들의 경우 외국 문물에 깊이 젖은 자녀 미래 등이 탈북을 결심하는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정부가 주목하는 또 다른 탈북 경향이 있나요?
네, 탈북민 가운데 20, 30대 젊은 층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0일 서울에서 가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탈북민 196명 중 2030 세대가 50%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동부전선과 서해 교동도를 통해 한국에 망명한 북한 군인과 주민 또한 모두 20대 남성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장관의 이 발언은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젊은 층의 탈북이 한층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군요.
네, 그런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인권재단인 휴먼 라이츠 파운데이션 이성민 한반도 담당 국장은 최근 탈북 경향의 특징 중 하나가 생존에 급급해서 탈출하기보다는 정보 습득과 준비 과정을 거친 기획성 탈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국장은 이미 한국에 나와 있는 3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북한의 가족들과 자주 연락하면서 한국 내 사정을 자세히 전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적응이 어려운 고령층에 비해 젊은 층이 탈북에 더 큰 관심을 갖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오면 나이가 계신데 정착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탈북 권유를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젊은 경우, 예를 들면 사촌이나 젊은 형제나 이런 경우에는 많이 권유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탈북이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비용도 높아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탈북을 선택하는 것도 젊은 친구들 권유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탈북한 한 청년의 경우 한국 당국과의 탈북 후첫 조사에서 북한에서 보다만 한류 드라마를 마저 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북한의 이른바 MZ세대는 기성세대와는 판이한 외국 문화에 매우 민감한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한국 내 탈북민들의 미디어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통일연구원 조현정 부연구위원이 최근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탈북민 출신인 조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탈북민들의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부연구위원은 특히 탈북민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2020년 이미 100여 개에 달했고 지금은 더 많을 것이라며 젊은 탈북민들이 시대 변화에 맞게 북한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큰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튜브의 확산에 대한 어떤 성과는 매우 크다고 보는데, 이게 국가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권고를 하거나 할 때, 유튜브를 통해서 1차적인 정보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팩트체크를 해서 아마 북한 인권 침해 관련된 어떤 권고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고서는 탈북민들이 종합편성 채널과 다큐멘터리, 영화, 뮤지컬, 에세이 등 문학작품, 그림, 유튜브 등 다양한 미디어 창구를 통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현실, 탈북 과정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사연 등을 증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높은 품질과 뛰어난 상호 운영성, 가격 경쟁력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잠재적 경쟁국이 될 수도 있는 한국의 방산 수출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루마니아가 지난달 한국과 각종 무기를 도입하는 9억 2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 각종 탄약 등 한국산 주력 무기가 포함된 이 계약은 루마니아의 최근 7년간 무기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입니다. 루마니아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VOA에 루마니아는 K9 자주포를 사용하는 10번째 국가가 됐다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산 자주포 수혜국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루마니아 경제와 산업에 대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루마니아 K9 자주포 체계의 대부분은 현지에서 생산 및 수리되며 현지 협력업체의 광범위한 참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혀 한국산 무기 도입이 루마니아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이처럼 지난 2년간 다수의 국가들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올해 초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32억 달러 규모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2022년에 폴란드와 약 124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한 이후 올해 초에도 2차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과도 2022년부터 K9 자주포를 포함한 방산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최근 VOA에 한국 방위 산업이 지난 몇년 동안 고객과 생산 기반을 크게 확장했다며 앞으로도 나토 회원국들과의 방위 산업 협력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We've realized that our magazines are nearly empty with missiles and ammunition.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10위의 방산 수출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 방산 수입의 1.3%에 불과했는데 이 비중이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2.4%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 한국의 무기 수출은 74%, 수출액은 177% 증가했는데 이는 세계 상위 25개 무기 수출국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세입니다. 또 한국의 방위 산업 수출액도 최근 10년간 연간 2~30억 달러에 머물다가 2021년 73억 달러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173억 달러로 크게 늘었습니다. 전 미국 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댄 리프 페이스마이너스원 전무이사는 20일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뛰어난 품질과 상호 운용성,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국면에서 무기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토 동맹국들에게 훌륭한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Clearly the war against Ukraine by Russia has spurred a market that I find regrettable.
Well, I think 이 같은 평가는 한국과 무기 계약을 체결한 나토 회원국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도 이날 VOA에 한국과의 방산협력 이점을 강조하면서 폴란드군이 핵심 역량과 잠재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으며 산업협력 측면에서도 생산 분야에서 역량을 더 잘 활용하고 통합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 대변인도 22일 VOA에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것은 에스토니아 기후와 지형에 잘 맞는 뛰어난 성능과 정확도 그리고 뛰어난 가격 경쟁력과 짧은 납품 기간 등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에스토니아와 한국은 모두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로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이웃 국가들과 인접해 있어 국방의 중요성과 국방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상호 이해하고 있다며 양국의 국방협력은 과거에도 현재도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카 피에트레비치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선임연구원은 22일 VOA에 폴란드를 비롯한 많은 영내 국가들이 러시아 침공 초기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규모의 군사 장비를 제공했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공백을 시급히 메워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산 무기가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산 무기의 강점으로 단기간에 납품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꼽으면서 이는 급변하는 영내 안보 환경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무기를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시하는 중앙 및 동유럽 국가들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국 관련 당국이 대출과 무기 관련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파트너의 산업협력 제안을 통해 한국의 책임 아래 유럽 국가들이 해당 장비를 제조 및 수리, 개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한국의 방산 수출 확대 추세에 미국 정부도 환영과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미국은 유럽, 대서양 지역의 안보와 평화, 번영을 증진하려는 우리의 공동이익을 뒷받침하는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 심화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로 약속한 긴밀한 파트너 간의 무기 이전을 촉진하는 것은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목표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미국이 방산 수출 분야에서 한국을 잠재적 경쟁국이 아닌 우호적 상호 협력국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의 군수품 수요와 유럽 전역의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들의 비축량 감소, 전 세계 다른 파트너의 요구로 인해 미국산 방산품에 대한 수요는 높으며 이로 인해 주요 동맹 및 파트너들에 대한 배송 일정도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미중족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공동 생산 능력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며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생산을 확대하며 낮은 비용으로 생산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창의적 방법을 찾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유럽연합, 북대서양 조약기구 및 기타 글로벌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댄 리프 전 미국 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은 한국의 방산 분야 참여가 장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과 관계없이 한국의 방산 수출이 계속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it's a long-term broadening of South Korea's defense engagement as I just discussed earlier. So perhaps the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국제적 분쟁은 계속될 것이며 국방력 강화의 중요성이 계속 대두되는 한 한국이 방산 분야에 기여할 여지는 계속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제공하는 첨단 방위산업 기술은 가격 경쟁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군사 시스템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과 나토, 다른 동맹국과의 관계 발전에 따라 한국의 방위산업도 상호 운용성과 높은 품질을 제공하는 한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리프 전 부사령관은 특히 미국의 관점에서도 한국과 같은 동맹이 방위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이익이 될 것이라면서 이것이 바로 미국이 방산 분야에서 잠재적 경쟁국이 될 수도 있는 한국의 참여 확대를 반기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Yes, especially when it's done in a collaborative way where, you know, we're all seeking the same goal.
리프 전 부사령관은 한국의 방산 수출 확대가 북한의 위협을 넘어 세계 문제와 국제 안보에 대한 한국의 참여가 긍정적 방향으로 확산된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 행위자들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하는 데 한국이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고 리프 전 부사령관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한때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1에서 25도, 최고 기온은 24에서 33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대체로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평양 23에서 32도, 안주 22에서 31도, 남포는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23에서 32도 되겠습니다. 평안북도, 자강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신의주 22에서 32도, 수풍 19에서 31도, 강계 오후 한때 비 오겠습니다. 19에서 31도,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주 25에서 32도, 용년 22에서 32도, 개성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24에서 33도 되겠습니다. 사리원 22에서 32도, 신계 구름 많겠습니다. 22에서 32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 23에서 30도, 장진 오후 한때 비 오겠습니다. 16에서 25도, 해산 구름 많겠습니다. 16에서 29도 되겠습니다. 원산 오전 한때 비 오겠습니다. 23에서 30도, 평강 22에서 30도, 함경북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청진 20에서 27도, 선봉 18에서 27도, 삼지연 11에서 24도 기록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m, 먼바다는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에 0.5에서 1m, 오후에는 0.5m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와 AFP통신 등은 23일 각각 미국 관리를 인용해 설리번 보좌관이 오는 27일부터 사흘간 중국을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 장과 만나 중국의 러시아 방위산업 지원, 타이완과 중국 간의 분쟁, 미중 간 군사회담, 인공지능 등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중국 방문은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와 미국의 기술 수출 통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독일 가일렌 키르헨 지역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공군기지 보안 수준이 이틀째 상향 조정 상태에 있다고 기지 대변인이 23일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이날 로이터 통신에 총 4단계로 이루어진 경계태세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찰리 등급으로 전날 밤 상향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 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찰리 경계태세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거나 나토 조직이나 인력에 대한 모종의 테러 행동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정보를 받았을 때 발령됩니다. 기지 대변인은 나토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편대를 수용하고 있는 이 기지가 최소한의 인력으로 계속 운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인근 독일 군기지의 수도 공급망에 대한 파괴 공작 가능성과 관련해 기지 보안 수준을 일시 상향 조정했던 사건과 이번 조정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나토는 최근 사보 타조와 사이버 공격 등 러시아의 적대 활동들에 대해 경고한 바 있으며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 같은 공격이 러시아 정보기관의 활동이 활발해진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3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양측이 신속히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모디 총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사태 해결의 길은 오직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면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측이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함께 앉아야 한다며 인도는 평화를 향한 어떠한 노력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디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인도 방문도 초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모디 총리의 방문을 역사적이라고 환영하면서 이번 방문은 모든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매우 우호적이고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회담 뒤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과 양자무역, 지속적인 군사기술 협력에 초점을 맞춘 공동성명에 합의했으며 의료, 농업, 인도적 관계, 문화 분야의 협력도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1991년 옛 소련으로부터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이후 처음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왔으며 지난달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해군은 이날 성명에서 흑해와 연한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카부카즈항에서 전날 선박 한 척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객용 선박은 러시아가 2014년 강제 합병한 크름반도에 연료와 무기를 전달하는 데 사용돼 왔다고 우크라이나 해군은 22일 주장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 남서부 크루스크의 원자력 발전소에 우크라이나군이 드론 공격을 가했다며 이를 핵 테러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도 크루스크 침공과 관련해 이날 푸틴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다면서 크루스크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에 관련된 모든 이들은 가혹한 벌을 받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6일 증강된 대대 병력을 동원해 크루스크 지역에 대한 집중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중미 국가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지난 28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승리라고 어제 판결했습니다. 카릴리아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대법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선거 당국의 마두로 승리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7월 28일 대선 결과는 유효하며 이 판단에 대한 항소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마두로 대통령의 경쟁 상대였던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 후보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면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가기관은 국민의 주권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의 선거 기능을 수행할 헌법적 권리가 없어 이 판결이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앞서 베네수엘라 선거당국은 지난달 말 실시된 대선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51.2%를 득표해 44.2%를 얻은 곤살레스 후보를 누르고 3연임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은 곤살레스 후보가 70%가량의 지지를 얻었다는 출구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항의했고 이후 수천 명 규모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